VOA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만난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이 합법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과 연계돼 미국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웨이 등의 중국 기술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왕 부장은 디리스킹이 탈중국으로 만들고 작은 마당에 높은 벽을 세울 것이라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는 건 미국의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국이 진정으로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원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그게 타이완 문제의 진정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 이우카를 철수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수장이 중요한 승리라 할수 있는 이 성공과 관련해 러시아 군인들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아우디 이우카 철수는 지난 5월 러시아가 바흐무트시를 점령한 이후 러시아의 가장 큰 전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이번 철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2주년을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아우디 이우카가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고했었습니다. 백악관은 17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고 의회가 우크라이나군을 재공급하기 위한 패키지를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무기 부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의 원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우디 이우카에서의 철수는 부분적으로 무기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인권 관련 독립 매체 OVD 인포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적수로 여겨졌던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한 이후 러시아 내 32개 도시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인들 400명 이상이 구금됐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예비군 동원 부분 동원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1,300명 이상이 체포된 이후 가장 큰 체포 규모입니다. OVD 인포는 나발리의 지지가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가장 많은 체포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17일 현재 200명 이상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7세 전직 변호사이자 야권 지도자인 나발리는 교도소에서 산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고 교도소 측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3월 대선에서 최소한 2030년까지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나발리가 사망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수십 명이 정권 억압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회비에 옆에 모여 꽃과 촛불을 놓았습니다. 일부는 찬송가를 부르며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나발리의 대변인 키라 야르미슈 씨는 17일 나발리의 사망 통지가 나발리 어머니에게 전달됐다고 밝히면서 시신의 행방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8일 지난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수십 명을 사살하고 다량의 무기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가자지구 내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 탱크와 전투기가 동원된 전투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칸 유니스에 대한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에도 칸 유니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올 들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방위비 2% 분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이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신형 지상대 해상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네 차례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올 들어 계속해서 신형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의 그 이번 지대함 미사일을 포함해서 최근에 잇따른 발사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한국을 제1주적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고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신형 지대함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이 지대함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017년에 KN-19로 알려진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네. 검수 사격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미사일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거나 이미 그 실전 배치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대함 미사일은 당연히 이제 아시는 대로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군의 유입 통로가 바로 한반도 해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한국의 해군 전력에 대한 봉쇄와 차단 그리고 대응이 목적인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지상 대해상 미사일이 바다 수리 6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미사일의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4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 이름이 바다 수리 6형이라며 미사일이 1,400여 초간, 그러니까 약 23분간 비행을 해서 목표에 명중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미사일의 그 자세한 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지대함 미사일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고요. 과거의 그 북한의 그 지대함 미사일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이 그 네 발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8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그 시험 발사한 것이 러시아가 운용하던 그 대함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란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약호로 KH-35라고 쓰는 미사일인데 이것을 아마 역설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란미사일, 러시아가 개발한 이 우란미사일은 1983년에 소련이 개발한 그 순항 미사일인데 지대함 미사일로 개량이 됐고요. 과거에 그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지대함 미사일로 스틱스라는 이름의 그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는데 이것의 그 후속 무기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은 대체로 마하 속도가 마하 0.8 그러니까 아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한 260km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도 대략 그 재원이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한국의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을 비난했습니다. NLL 주변 수역에서 그러면 남북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아지는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NLL 수역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사실 남북한이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주된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네.
연평도 일어난 적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남북한의 정상회담에 따른 군사 분야 합의서가 폐기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언제든 우발적인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그 충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예.
실제로 또 지대한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 무력 충돌의 우려는 더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제는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또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하자면 언제든 북한이 이것이 이제 꼭 군사적인 어떤 그 해군 함정들의 이런 우발적 충돌이 아니더라도 그 촉발은 과거처럼 한국의 어선들이 가령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을 그 꽃게잡이 계절에
예.
자칫 넘어가는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은 NLL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NLL 수호 의지를 밝혔는데요. 잠깐 이 한국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NLL은 우리 군에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은 합법적인 경계선이라는 입장인데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겁니까?
네, 북방 한계선.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 약자를 써서 NLL이라고 부르는 문제인데요. 이 북방 한계선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서 어느 한쪽의 말이 옳다 그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먼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아시는 대로 1953년 7월에 6.25 전쟁이 끝나면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이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정전협정은 육상,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군사분계선은 명확하게 합의가 됐고, 기준선, 판문점 이런 것을 다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해상 경계선의 경우에는 양측이 합의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에 일단 서명을 하고 한달 뒤에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군사 분계선을 연장을 해서 일종의 해상 경계선을 긋고 서해상에 있는 5개 도서, 그러니까 언론에 자주 나오는 백령도, 연평도 이런 것은 유엔군 관할 내 해둔다, 이렇게 선포라고 말했던 겁니다. 문제는 정전협정이 이렇게 53년에 체결이 됐는데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53년부터 1973년까지 20년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사실상의 북방 한계선이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국경선, 해상 분계선이 됐고, 또 1991년 기본 합의서에서도 이 해상 분계선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관할 지역을 유지한다, 이렇게 남북 간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북한이 이 NLL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연평 해전도 벌어졌고, 또 1999년 9월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조선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서 자기네만의 새로운 해상 분계선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서 이것을 인정 안 하는 듯한 그런 문제가 돼 있고, 그 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군사당국 간또 장성급 회의, 이런 것도 여러 번 열렸지만 여기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 측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11일 북한이 240mm 방사포 포탄의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사실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가요?
예, 이 유도탄 기능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요 신형 폭탄 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것은 이제 이 장사정포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연장시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대로 전쟁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언제 상황이 벌어져도 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이제 대내외에 가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그 북한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그 저기 무기 이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게 그 올바른 정확한 분석인지는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북한이 신형 무기나 특히 포탄 개발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한국 당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 개발과 관련한 또는 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발사가 한 가지 예인데요. 이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북한의 이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 당국이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탄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이 순항 미사일도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네. 이제 북한이 그 움직인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그 공개적인 말하자면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여기에 대한 관련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방위비 2%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토를 겨냥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트럼프가 본심일까요? 그 점이 궁금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이다. 본심을 얘기한 것이다.
예.
또 다른 하나는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입니다. 이 존 볼튼 보좌관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1기 집권 때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나토 탈퇴를 실제로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볼튼 대통령 전 보좌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 나토 탈퇴에 매우 가까이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에 진지하지 않고 그저 나토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실제 목표는 나토 강화가 아니라 나토에서 탈퇴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탈퇴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압박 차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올 대선에서 만약에 다시 집권할 경우에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나토 관련 발언은 이미 이 나토 회원국들의 말하자면 상당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나토가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나토 회원국이 이제 31개국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이제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그 2023년에는 그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를 방위비로 내라 이런 것인데 예. 31개국 중에 미국의 그 주장대로 그 GDP의 2%를 냈나라는 미국, 폴란드, 영국 등 11개국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개국은 역시 그 2% 기준에 지금 못 낸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뭐 그 희망적인 그런 조짐이라면은 아시겠지만 2년 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유럽에도 상당히 그 방위 문제, 안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올해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31개국 중에 18개 나라가 아마 2% 이상 낼 것이다. 이렇게 나토의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올해 지금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줄곧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또 고립주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일부 국가 정부나 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자 우려이기도 합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핵심적인 말하자면 단어라고 할까요? 키워드가 MAGA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MAGA라는 것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네.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그 영어의 영 단어 앞자들을 말하자면 조합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뭐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기 그 재임 시절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로 나타났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수 특히 유럽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좀 삐걱거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미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의 마가 이 주장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서 미국 제일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에서는 동맹일지라도 사실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 나토에 대해서 하는 발언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서 이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특히 고립주의와 관련해서도 이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전통적인 그 지금까지의 외교 정책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국제 경찰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말하자면 그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이 긍정적인 개입을 한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군사적 힘을 통한 말하자면 그 과시였는데요. 이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왜 다른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냐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정서가 있고요. 바로 이런
네.
점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 관계에서도 동맹이나 동맹 아닌 것이나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말하자면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위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미군의 일본과 한국 주둔에 반대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가요?
네, 존 켈리는 원래 그 미군의 그 해병대 그 사성 장군 출신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백악관 그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 그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CNN 기자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둔에 강력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것은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 마크 에스퍼 전미 국방장관 책에서도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을 했는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주장을 하니까 주한미군 철수 이 얘기는 두 번째 임기에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 뜯어 말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것이 실현에 다시 옮겨질지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이 돼서 재집권할 경우에는 아마 나토 또 동북아시아 주한미군 주일미군 문제도 상당히 그 지위가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조치일까요, 혹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상당한 규모의 증액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제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무자들이 미국과 한국의 실무자들이 합의한 수준의 말하자면 증액을 거부하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결국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50% 인상된 규모 이것을 이제 요구했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고요. 이나마도 또
예.
이것조차도 한국은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보가 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에 이 문제는 또다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일찌감치 좀 앞당겨서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미국과 한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미 그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요. 핵탄두를 뭐 40기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북 관계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그 핵탄두 미사일이 계속 늘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1차로 그 더 이상 핵을 핵과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 동결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완화할 공산이 있고 핵 비핵화 문제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두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두 가지 관문이 남았죠. 하나는 트럼프 후보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느냐 이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 NCG 운영을 두 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추진되는지 역시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사안을 사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을 출범했을 때부터 초기에 그 백악관과 그 대통령실, 한국의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부터는 양국의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핵 협의 그룹 운영을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아니라 백악관이 하고 또 한국도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당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일찌감치 양측 간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이걸 계기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 핵협의 그룹 논의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범부처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이제 사실 돌이키기 어려운 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한편 백악관은 미한 핵협의 그룹을 국방부가 주도해서 국가안보회의가 여전히 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죠.
So first of all, the NSC remains fundamentally engaged in the NCG and this is an interagency.
설리번 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미한 핵협의 그룹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부처 간 프로세스고 국방부와 국무부, NSC 정보당국이 참여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대선에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도 합의를 되돌릴 수 없다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최 기자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리번 보좌관의 그 취지, 의도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백악관이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국방부가 이렇게 실무자 차원에서도 이것이 다 굳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령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것은 계속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대통령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합의 이런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국과 그 이란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2015년에 핵동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만 한 것이 아니라 독일도 하고 유엔 안보리 5개국도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자간 그 핵동결 합의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8년에 이란과의 해박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새 새로운 국정 목표와 그런 것을 갖고 이제 그 집권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합의가 됐고 이것이 실무자 간에 진행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 또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이 쿠바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14일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쿠바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 유일한 미 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북한이 정치적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많은 이들의 분석인 것 같은데 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뭐 북한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북한과 쿠바를 보면 쿠바는 이제 말하자면 카스트로 전 국가 그 말하자면 수반이 1959년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바로 다음 해에 수교를 한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형제국으로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외에 또 한 나라가 바로 쿠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나 이 쿠바는 말하자면 미국에 반대하는 연대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그랬고요. 그런데 쿠바가 극비리에 그 한국과 수교를 한 것은 북한에게는 분명히 놀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치적,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그만큼 한국의 외교 지평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변화를 앞으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북한은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했을 때 아주 대단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한국과 그 외부 세계에서 상당히 주목해 보는 그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그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그 정치적 심리적 타격을 있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내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그 중국이 그 한국과 수교했을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그 상당히 그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항의 반발 이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북한이 쿠바에게 그렇게 그 공식적인 이런 항의 또 대사를 불러서 왜 한국하고 수교를 하느냐 이런 식의 그런 행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그 북한 그 한국과 쿠바의 그 외교적 수교가 일종의 그 외교적 뒤통수를 맞은 허를 찔린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에게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했다 이런 것은 잘 알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그 14일 날 이제 한국과 쿠바가 이제 전격적으로 국교에 수립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15일 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한밤중에 그 담화를 내고 북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 기시다 총리가 평양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담화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그 북한이 이 같은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좀 충격을 받고 여기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거 역시 좀 주목해 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실제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의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실 이 전임자죠.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계속돼 왔었고,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결실을 맺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주요 현안의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의 총리들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까지 포함해서 말하자면 국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에서 이 문제 해결에 이제 최우선 순위를 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특별히 어떤 잡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이 발언을 한 배경에도 현재 일본 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국정 운영상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종의 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다만 사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이전에 앞서서 일본 당국이 북한 측과 제3국에서 실무 접촉을 가졌다는 보도가 일찌감치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반응이 나온 이후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그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발언을 삼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분명히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북한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특히 일본 내 지진 피해에 대해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일본에 보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은 전인데요. 이렇게 네. 양측 사이에 뭔가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실제로 물밑 접촉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이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배경과 전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북한에서 성악을 배웠고 가수로도 활동한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2014년에 탈북한 현향 씨인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탈북 가수 현향 씨를 만났습니다.
난 오늘 아침 외출미를 걷기를 눈부신 들판을 말 타고 달리기를
탈북 가수 현영 씨가 뮤지컬 엘리자벳의 노래 가운데 나는 나만의 것을 부릅니다.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는데요. 북한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현영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아 노래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성악가셨고요. 아버지는 운동선수 출신의 의사인데 아버지는 또 음악을 타고나신 분이셨어요. 소질이 바탕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박자와 음정 이런 거를 제가 유치원 다니기 전에 엄마 따라 다니면서 해서 어려운 박자들을 해내서 와 이런 반응들도 있었던 거를 기억이 나고요. 유전자를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부모님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양강도라는 백두산이 있는 곳에 이제 두 집 다 쫓겨가다시피 간 집이에요. 친쪽은 뭐 출신 성분이 엄청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이제 그쪽이 됐고 거기에서 어머니가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을 가게 됐고 양강도예술대학을 다녔습니다. 가수로 활동을 했었죠.
어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가수의 길로 접어든 현영 씨. 북한에서는 대남방송국 전속 가수로 활동했고요. 북한에서 어머니를 잃은 뒤 자유를 찾아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땅은 그냥 저한테는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추억만 빼면 그냥 지옥 그 자체였어요. 예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하나, 옷차림 하나, 화장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쨌든 눈에 띄기만 하면 다 시시콜콜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방해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싫고 힘들었고 그 땅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그게 계속 축적돼 있다가 터졌죠. 한번 북한이 화폐 개혁 때문에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다 잃었고 어머니는 목숨까지 잃었고 저는 엄마를 잃었죠. 그 계기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죠.
현영 씨가 한국에 정착한 지 이제 9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한국에 정착해서는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명지대학교에 입학해 뮤지컬과 성악을 공부한 건데요.
한국에 와서는 너무 북한에서 폐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를 제삼 계속 느끼게 돼요. 순간마다. 그래서 특히 역사 같은 부분에서 틀린 교육도 많이 받았고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교육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일단 다시 했고요. 와서 제가 하던 음악 공부를 계속 했고 지금은 또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라는 게 뭐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 상대로 그리고 또 초, 중, 고, 대학생 상대로 통일 교육이라든가 안보 교육 같은 거 하고 있어요.
현영 씨에게는 북한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헤어졌을 당시에는 8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현영 씨는 아들을 위해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대학교는 사실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처음에 와서는 그 생각밖에 없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물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지만 일단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부터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북한은 여성들이 자기 이름이 없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 와서 의도치 않게 혼자 오긴 왔지만 혼자 왔으니까 또 나만의 삶을 찾아서 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안착을 잘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음에 내 가족들의 삶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음악 공부는 오자마자 바로 시작했고요.
대학교에 다니며 음악 공부에 관한 어려움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음악은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이라 화성학이라든가 음악 이론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북한하고 남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고 기본 내용에 들어가서는 똑같기 때문에 좀 쉬웠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제일 다른 것은 북한은 본인의 선택이 없어요. 과목, 시간표를 정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본인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시간에 어떤 과목을 듣겠는지도 본인이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정해주면 쉽거든요. 창의력은 없어지겠지만 대신에 고민할 일은 없으니까요. 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알아서 감옥을 선택해야 되고 교수님도 내가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게 참 필요한 과정이구나를 좀 시간이 지나서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현양 씨는 배움에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했고요.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법학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를 계속 느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거는 참 좋고 학교라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방학 때도 학교 나가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좋고 누군가의 말과 글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우고 이런 걸 좋아해요. 지금 수료했고요. 논문이 남았어요. 빨리 쓰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네요. 어쨌든 써야죠. 써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법과 관련한 공부와 함께 현재 현양 씨는 찾아가는 통일안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하에서 느낀 점이라든가 겪은 경험을 실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강의들이라서 그렇게 많이 뭐 제안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메시지는 큰 틀에서는 같죠. 같은데 그 메시지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은 사람마다 겪은 경험들이 다르니까 방법상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아요. 북한 같은 사회는 사람 살 사이가 아니다. 그 땅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느낀 거라서 그걸 진심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러면서 이 통일안보 강의를 하며 뿌듯한 점과 함께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의 질문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관심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강의 시간이 필요하구나를 강의를 다니면서도 느끼고 있고 저같이 북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너무 좋다든가 너무 나쁘다든가 이런 편향적인 인식들이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뿌듯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강의라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갔었는데 어떤 어린이가 북한은 다 굶어 죽는다는데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북한이 정말 참 못 살고 불쌍하고 한심한 국가로 비춰지고 있구나.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아직도 한 아이의 눈에 그냥 뭘 먹지 저 사람들은 다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지라는 이런 나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참 이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일안보 강사로 활동한 지 벌써 6년째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을 북한에서는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이 강사 활동으로 현양 씨 또한 북한에 관해 더 새롭게 배워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면서 이제 강의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됐는데 강의를 하면서 스스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누구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 때는 너무 가까우니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 조금 멀리 나와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니까 더 잘 보이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살던 땅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로도 참 강의가 좋은 것 같아요.
현양 씨는 앞으로 석사 논문이 통과되면 박사 과정까지도 도전하고 싶다고 했고요. 북한 인권을 위한 작은 활동도 꾸준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통일에 관해 얘기하는 현양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통일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에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편한데 지금 통일이 안 됐다고 해서 불편한 거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가면서 그런 거창한 표현보다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뉴스입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18일 타이완 관하라에 있는 소규모 섬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날 내놓은 짧은 성명에서 해양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진먼 섬 주변 해역에서 정기적인 순찰과 검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해역의 조업 질서를 더욱 유지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5일 고속 단정에 타고 있던 중국인 어부 두 명이 타이완의 섬에 근접한 이후 타이완의 해병 경비대에 쫓기다가 배가 전복돼 사망한 일이 발생한 이후 나온 겁니다. 타이완 정부는 16일 해경의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타이완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선이 중국 해안에서 짧은 거리에 있는 진먼섬 등의 주변에서 불법 조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의 행동을 비난하고 이번 사건을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타이완 해협 양측 어민들은 킴먼 해역의 전통 어장에서 오랫동안 조업해왔다면서 금지 또는 제한 해역이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7일 알제리가 제안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초안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지면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에 상정된 결의안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내용에 대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물론 이집트, 카타르 정상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갖고 협상을 벌여왔다면서 이 협상은 인질 석방과 최소 6주간의 전투 중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협상이 모든 인질들을 가족들과 제외시키고 전투를 장기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는다며 식량, 물, 연료, 의약품, 그 밖의 필수품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반대로 안보리에 상정된 결의안은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실제로는 그들과 배치될 수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미국을 이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한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초안대로 표결을 한다면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선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앞서 유엔 내 아랍 국가들은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주의적 구호를 촉구하는 알제리 결의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16일 독일 민헨 안보회의 참석차 만난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이 합법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과 연계돼 미국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하와이 등의 중국 기술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왕 부장은 디리스킹이 탈중국으로 만들고 자금 마당에 높은 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으로부터의 풀이를 중구하는 건 미국의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국이 진정으로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원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그게 타이완 문제의 진정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인권 관련 독립매체 OVD 인포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여겨졌던 알렉세이 나발디가 사망한 이후 러시아 내 32개 도시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인들 400명 이상이 구금됐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예비군 부분 동원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1,300명 이상이 체포된 이후 가장 큰 체포 규모입니다. 17일 현재 200명 이상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7세 전직 변호사이자 야권 지도자인 나발리는 교도소에서 산책을